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요즘 그 울산대 법철학과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간증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영상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불교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에 들어가 수행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좀 영향력을 좀 갖게 되셨어요. 영향력을 갖게 되신 이후에는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것을 체계를 잡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절에 들어서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도 항상 저렇게 항상 스님처럼 저 밀고 좀 다니시는데 근데 이 단체가 이 참여 불교 재가 연대라고 참여 불교 평신도 연대 같은 거예요. 참여 불교 재가 연대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하고 이 조계종의 지원을 통해서 만든 단체가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있지만 사실은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을 이용해서 한국 교회를 합법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2005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사실은 공격이 지금 생겨지고 굉장히 많은 안티 세력이 사실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교회들 특히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피해받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죠. 이 사랑의 교회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고 또 이 그 뭐 강남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인들도 좀 많고 법 쪽에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또 굉장히 또 집중 공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국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점점 교회가 위축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단체에서 했어요. 이분이 법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단체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이 기독교와 한국교회는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 이제 그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그 회장님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초대 이제 회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이 서강대 교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 자체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예, 종교 편향인데 그 종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딱 봤더니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분이 직접 신문 기자와의 그 인터뷰 내용에서 직접 밝힌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영향력이 있고 10명 중에 뭐 9명은 기독교인이고 1명 정도가 불교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한국 정치계가, 사회가 너무 종교 편향적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종자연이라는 연구단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학생 하나가 자기 체포 시간에, 고등학교죠. 이 체포 시간에 자기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린다. 체포를 안 드린다. 이 사립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종자연이 그때 이제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한국교회를 이제 박해를 했죠.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이 기독교가 정말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부했어요. 기독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부터 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이분은 성경부터 찾아 읽었어요. 아침부터. 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안 하는 것들을 이분이 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아침부터 성경을 찾아 읽고 CTS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부해요. 그래서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방할 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좀 문제가 있어. 아, 저러니까 좀 문제야. 뭐 이러면서 계속 비방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사의 그 위인들이 있어요. 위클리프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여러분 위클리프 깔뱅 모르죠? 자, 여러분은 모르죠. 이 교인들도 잘 평신도들은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이분은 막 그런 종교개혁사의 위인들인 위클리프나 칼뱅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교회 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막 연구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아주 독하게 막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이분이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CTS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가서 했는지 아세요? 절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는 대로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죄인이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이란 말을 던졌는데 그 죄인이란 말을 듣는 그 순간 이분이 말이죠. 무엇인가에 이 압도당하면서 그냥 바닥에 팍 엎드렸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막 여기서 막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반응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사건을 나눴었는데 이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분은요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종교 편향적이야. 기독교가 너무 영향력이 있어. 뭐 종교 국회의원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바꿔보고 싶었고 그런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형 교회들을 집중 타겟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개혁할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혁이 아니라 좀 기독교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공격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 이 흠집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개혁하기 위한 건지 잘 분별하세요. 배후에 종자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 고치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고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도 고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운전하지 않잖아요. 바꿔야 될 게 많아요.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정죄하고 사회를 비판하면 할수록 스스로 의롭다 여긴 이들, 그런 의인들이 만든 인류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파멸의 그것이었다.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고요 또 파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결국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법철학을 전공했죠. 불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분은 이제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바쁜 분이 되어버리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이 고장나버린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버린 한 인생이 이제 고침받은 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듯이 이분도 그런 극적인 변화로 인해서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아이겐 간증거리도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는 중에 그 도시에 아나디아나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와서 기도해줘서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와 크리스천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청년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즉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젊은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면은 아주 큰 지원군을 얻은 거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저기 신흥 종교 나사렛 예수를 믿다르는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박해를 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유대인들도 당혹스러워하고 그들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는지, 그 열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에 더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합법적으로 공격하고 박해하는 단체 핵심 멤버였던 사람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간증할 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1세기 유다 땅에서 기독교 밖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가 변화됐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또 얼마나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부가 변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됩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교민사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돼야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려면 멀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문제아가 변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에게 간증할 거리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간증할 거리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지난 21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21명 이상의 각기 다른 강사들의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른 나이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고요. 유엔에서 잘 나가던 외교관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IT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있어요.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어릴 때 열병을 알아서 청력을 잃었어요. 헬렌 켈러처럼 청력을 잃고 시력도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주님을 간증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직 깡패요, 조직폭력배로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평생 남은 생애를 예수를 전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6살의 나이에 뉴욕의 가장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아메리카 드림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명예를 얻었는데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술과 마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는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돼서 방송 설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도 봤어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믿음으로 다시 재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도 계셨고요.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평가되는 병원들이죠. 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에서 잘 나갔던 의사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에티오피아 자비랑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아버지와 두 오빠가 모두 자살을 했어요. 귀신과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가문,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가문, 아버지 죽고 큰오빠 죽고 둘째 오빠 죽고 이제 셋째인데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다 사로잡혔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여동생이 목사가 된 간증도 있었고요.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놀랍게 쓰임 받고 있는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꼽으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일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서가 6권이거든요. 6권 대표적인 게 6권인데 역사서 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총 6권이에요. 총 6권인데 이 6권 중에 그 중에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다음에 역대 상까지 이 3권은요. 6권 중에 3권은 대부분이 다윗의 기록이에요. 다윗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란 인물 한 사람의 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안에 다윗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늘 기쁘고 행복한 날들만 있었겠습니까?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처럼 그는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일생에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은 거예요. 사무엘상하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그냥 다윗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분명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많았지만 다윗에게는 그만큼 간증할 거리도 많았던 거예요. 많은 시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고 체험한 그 역사도 많았던 겁니다. 가끔 크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 개척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개척교회 시절 얘기를 좀 하세요. 개척교회 시절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 좀 그래도 믿음도 좋고 믿음도 참 어디 이사 오셔가지고 어디 장로님이 이사 오셨다 뭐 안수 집사님이 이사 오셨다 권사님이 이사 오셨다 믿음도 좋고 헌신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도 그래가지고 교회 좀 힘 좀 되는 그런 분이 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하겠죠. 그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개척교회는 죄다 실패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전혀 틀리진 않아요.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좀 힘이 되면, 보탬이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오세요. 오셔서 또 충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개척교회 뭐 우리 교회도 저 1층에 있을 때 이거 한 조금 했잖아요. 30평 정도 되는데 내 집이 거기보다 더 넓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거기보다 넓고 교회 재정 보면 맨날 교회 그냥 적자고 맨날 어려워하는데 내가 월급이 교회 재정보다 더 많아. 그런 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와가지고 겸손히 교회를 잘 섬기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성공할 만큼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그분들 중에 사실은 상당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가 우리 집보다도 조그만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목사가 젊은 목사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큰 분란 일으키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 교회 왔어요. 병든 사람이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의 기도가 늘 필요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지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환난이 있어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교회 와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왜 그리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지 담임 목사인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게 없어요.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 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 저 성도가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저분 일 좀 잘 되면 저분 일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의 모습, 그런 어려운 모습, 그런 시련과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플랜대로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저러면서 자기 힘을 점점 빼게 될 거야. 자기 힘을 빼게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근력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련만 닥쳐도 힘든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확 닥쳐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막 닥쳐오는 거예요. 가족에도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도 아무런 걱정 없이 멀쩡히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영재교육협회 회장을 지낸 빅터 고스라는 분이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라는 책을 2006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출간했는데요. 세계적인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이 책에서 이 세계 저명인사 600명을 사례별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을 이뤄낸 유명 인사들의 어린 시절을 수십 년에 걸쳐서 탐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어린 시절 넘지 못할 거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는 제가 좀 많이 여러 자료들, 사료들을 제가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맞닥뜨린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장애물은 오히려 성공을 위한 강한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만약 그들에게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많다면 간증할 거리도 많아질 거예요. 우리 젊은 청춘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결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 간증할 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남자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들 군대 2년 갔다 오고 3년 갔다 와서 평생 써먹잖아요. 그 2년 3년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 그 얘기 하잖아요. 평생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밤을 새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간증할 거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문제들 때문에 나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질 겁니다. 여러분 다 넉넉해 보세요. 갈망 없어요. 무슨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결핍 속에 내가 보내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보내요.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질 거예요. 이것이 내게 더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뛰어넘어야 될 문제들을 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도전하고 도전하다 결국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 아, 나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그래. 날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문제들을 주시나.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이것을 보통 이제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한자에서 이것을 이제 돌아올 회자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어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라는 말과 섞어 쓰고 있거든요. 회개라는 말의 한자어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쓰고 있어서 이것은 마음의 뉘우침과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첫 번째 뉘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쳐야 회개에 합당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 잘못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울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부숴버려요. 건물 허물듯이 부숴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부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마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 같은 게 있어요. 탐심 같은 게 있죠. 탐심. 교만함과 음란한 마음과 같은 아주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부숴야 돼요. 이걸 부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온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해경군 김신이 아니냐,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뭐 김신이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큰 이슈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다가 제 눈을 좀 주목시키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왔는데 그 도지사의 부인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고 집사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 한 분이세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은 아 제발 저분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도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소란스러우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마음도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만약 그 이슈 속에 그 사람이 그분이라면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뉴스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들과 함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마음, 못돼 먹은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거짓된 마음과 같은 이 죄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마음들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청년 사울이 회심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종교적 동지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강주리에 매달려서 성벽 밖으로 달아내려서 피신해야 됐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회심을 통해서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은 이른 나이에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청년 리더십이었어요. 이제 그는 유대 사회에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걷던 평탄대로가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중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분이 어느 날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비량 선교, 누구한테 후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김태훈 선교사님이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그냥 의사로 있었다면 어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26살, 뭐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볼 때는 이분이 저는 운동선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몸이 좋으셔가지고 운동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분도 26살 때 이 뉴욕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랐어요.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뉴욕의 증권회사 가장 큰 증권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올랐다는 건 이 사람의 연봉이라는 거는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26살 때 벌써 그걸 차지한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의 드림을 이룬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어요. 그 헬렌 킴 선교사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분은 모두가 선망하는 유엔에서 일했어요. 모두가 그 외교관 쪽에서 일하고 싶으면 다 유엔에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이분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IT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 이후 겪어야 될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이분들 모두가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그 좁은 길로 가면서 그 길을 두려워하거나 그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영광스러워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부르심의 사명이 맞춰지는 날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정한 회심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숴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마음과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새로운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왔으면 부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버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그 패턴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분에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못된 마음들, 바르지 못한 마음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열등감과 거짓과 속임과 교만과 음란과 모든 탐심의 마음들을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요 우리 안에 오래 돌수록 우리를 더욱 힘들게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빨리 부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걸 놔둘수록 여러분은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빨리 부숴버려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빨리 부숴버리고 새 마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세부에서 이민 생활하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혹시 믿었던 한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한인들을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아, 내가 다시는 한인들이랑 뭘 하지 말아야지. 내 한인들이 내가 많아요. 근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한인들이랑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카페도 한인들 많이 모이는 카페는 내가 안 간다. 식당도 한인들 많이 가는 식당은 내가 안 간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이것을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교회 나오셨어요. 용기를 내서 교회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형제와 자매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일 계략을 짰죠. 하지만 그를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신시켰어요. 또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사울이 그곳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서 미리 알고서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몰래 피신시키고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필리핀 직원들 없으면 못해요. 필리핀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늘 고마운 마음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교회의 문을 여세요. 형제 자매들한테 문을 여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지 뭐예요. 교회 내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런 게 싫어. 아 싫죠. 부부가 다 좋아요? 부부도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뭐 부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요? 야, 마음에 안 들죠. 저 사람은 저런 게 싫어. 저 사람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게 재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꼭꼭 닫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인정 안 해. 저 사람 인정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교만함이에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시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나는 아, 저 사람 난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들에게 분명 배울 게 있어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모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안 낮추면요, 그냥 흘러가기만 하고 모이는 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사람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막 자기 잘난 척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있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낮은 데 마음이 있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이 있어요. 대장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밑에 가면 위에야 샘물밖에 없지만 밑에는요 큰 강도 있잖아요. 많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또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부 생활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 겪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디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전화해가지고 너 너무 힘든데 빨리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럴 사람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마음과 인생이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낮추면 됩니다. 내가 마음만 낮추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됩니다. 바울이 얼마 전까지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죠. 크리스천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크리스천들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바울의 생명을 여러 차례 바울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이들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 성격이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동역자 없이 근데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디서 사랑을 배우려고 그래요? 사랑을 어디서 배우려고 그래요? 사랑은요, 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닙니다.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 긁는 사람, 죄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흉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국 그 사람 내가 내치지 않고 그 사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그 사람 애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여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요, 전과자도 그렇게 합니다. 원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부셔버리고 새로운 마음 세례하세요.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바른 마음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선한 마음 가지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인생을 고치셨다면 이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임할 거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고침받은 인생 세 가지 우리 같이 나누게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아에겐 간증거리도 있다.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이제 간증할 거리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이대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나 건져주실 거예요. 그 간증거리가 생길 겁니다. 좁은 길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동안 고집했던 걸 버리고 이제 내가 가는 거는요,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힘들 거예요. 왜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내 성격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거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니까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우리가 3주 전에 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찬양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신 주.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연구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초중 2000년,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냥 벌하셔도 되는데, 청년 사울을 그냥 벌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교회의 원수요, 기독교인들의 원수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